같이 은혜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친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저는 오늘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의 삶을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한 농부가 수십 년 동안 경마장에서 도박을 했습니다. 돈을 건 경주마가 우승을 하기만 하면 돈 방석에 앉게 되는데 한 번도 맞추질 못하고 돈을 잃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날처럼 경주마에 돈을 걸고 상금을 탈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날 그가 선택한 경주마가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금은 자그마치 2억 달러나 되었습니다. 당국에서는 당첨금을 지급하기 전에 먼저 당첨자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그가 아주 가난한 농부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가난한 농부에게 2억 달러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건네주면 혹시 심장마비로 죽지나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발휘해 카톨릭 신자인 농부를 대신해 마을의 신부를 통해 상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신부가 농부를 찾아가 대화를 합니다. 이번에도 경마에 돈을 거셨다지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당신이 돈을 건 경주마가 1등을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부는 시큰둥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이나 경주마에 투자를 했지만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신부가 다시 말합니다. 혹시 당첨이 되어서 2억 달러 정도의 상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부는 잠깐 생각하더니 만일 2억 달러에 당첨된다면 그중 1억 달러는 신부님께 드리고, 이 대화를 끝으로 한 사람이 쓰러져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물론 쓰러진 사람은 농부가 아니라 신부였습니다. 뜻밖의 횡재에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거는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돈에 인생을 걸고 어떤 사람은 공부에 인생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의 성취를 통한 성공이나 인정받는 것에 인생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박이나 로또 같은 불확실한 확률에 인생을 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속한 것들이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줄까요? 우리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은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상당히 위험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순식간에 흔들리고 허망한 결과를 얻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뉴스로 보았던 일들이 순식간에 현실로 우리 눈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유럽에서 오는 입국자들을 금지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급속도로 증가해 현재 3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저지 주도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각 카운티마다 각 시마다 여러 조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티넥은 4만 600명 전 주민들을 자가 격리를 명령했고 호보크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음식 테이크아웃이나 딜리버리를 제외한 통행 금지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당분간 힘든 날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 과학기술을 자랑해도 인간들이 이뤄놓은 여러 업적들을 자랑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처럼 불확실하고 가변적인 것들입니다. 다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언제 그것이 떠나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신 자신의 전생애를 걸어도 아깝지 않은 대상, 일평생을 걸어도 안전한 대상, 현재의 삶뿐만이 아니라 미래와 영원한 삶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상에게 우리 삶을 걸어야만 우리 삶이 비로소 안전하고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인생을 다 걸어도 괜찮은 대상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참 길이 있고 거기에 참 생명이 있고 거기에 참 만족과 안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우리가 살 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생애가 하나님 안에서 값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면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분의 복음에 삶을 걸고 달려가야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고 값진 열매를 남길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인생을 결정한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그분이 남기신 복음의 진리입니다. 베드로는 일평생 이를 위해서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증거한 성도들 또한 이 진리 가운데 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 구절에서 베드로가 말한 이것은 이 구절 앞에 언급된 초대 교인들이 받은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사건을 말합니다. 즉 구원입니다. 초대 교인들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한 번 알게 된 것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기억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복음의 진리를 계속 상기시키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무엇보다 초대교인들이 직면하고 있던 거짓 교사들의 공격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빼앗아 가려고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이미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 퍼지고 있던 거짓 가르침,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한 진리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초대 교인들이 이미 복음의 진리를 받았지만 계속 복음의 진리 안에서 행하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에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기억나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울리안 바클레이라는 성경학자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상기시키는 행위가 설교라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초대 교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삶에서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거듭 강조한 까닭은 진리는 한 번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해서 듣고 새롭게 깨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성도들을 일깨우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 장막이라는 단어는 임시 거주지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주지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한 곳에 집을 짓고 거처하는 대신 옮겨 다니며 장막을 세웠다가 접었다가 했습니다. 마치 임시 천막처럼 머물다가 떠나는 잠깐 동안의 거주지, 그것은 우리의 육신을 상징합니다. 우리 육체는 영원히 잠깐 머물다가 가는 임시 거주지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본인이 아직 육신을 갖고 살아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복음의 진리를 상기시키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일깨워주는 사역에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신이 떠난 후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느 때나 이 복음의 진리를 상기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힘썼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진리는 영원히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전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면 그가 죽고 나서도 그 복음의 증거는 가치 있게 남게 됩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세상을 떠나고 남은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인데 마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알려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수행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마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은 그의 영적인 스승인 베드로가 들려준 이야기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 초기 교부들 중에 이레네우스나 파피아스 같은 교부들이 마가복음을 베드로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복음서, 즉 가스펠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도 마가복음입니다. 복음서는 역사 기록이나 찬양이나 편지글과는 다른 특별한 장르인데 그것을 마가복음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살아생전 베드로의 관심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하고 기억시키고 자신이 죽은 후에라도 그 가르침이 남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를 위해서 살았고 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고 죽었고 또 기록된 글로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자신의 전생애를 걸었기에 갈릴리 벽천 어부 출신의 베드로지만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단순히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으로만 끝나선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걸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놓고 살아간다면 삶의 방향이 올바를 뿐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열매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교회 목적이 복음을 주변으로 밀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지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값진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생애를 걸고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처럼 복음에 자신의 생애를 걸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자질들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복음에 자신의 생애를 거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진리의 인생을 걸고 달려가려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삶과 죽음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말씀드렸듯이 여기 장막은 그의 육신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 당국에 체포돼 처형당할 것을 어렴풋이 인식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베드로는 자신이 우연히 어쩌다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시하신 시점에 자신의 생애를 마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즉 베드로는 주님의 지시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적당히 살았던 인생이라면 예수님이 이제 그만 때가 되었다라고 정확히 지시해 주실 죽음의 시점을 깨달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베드로에게 미리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젊은 때는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에게 얽매여 원치 않은 곳에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은 얼핏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한 보장을 확신해 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젊어서는 죽지 않고 늙어서 죽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30대였을 텐데 죽을 때는 60대 중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약 30년 정도를 걱정할 것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늙기 전까지 죽음을 걱정하지 않고 매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걱정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헤로당 아그리빠 1세가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를 먼저 처형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뒀습니다. 유대인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치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박해를 가할 셈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깊은 감옥에 갇혀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날이 밝기만 하면 끌려가 참수형에 처해질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아주 깊은 잠을 잤다라고 말해줍니다. 오죽하면 탈출시키러 왔던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는데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의 옆구리를 걷어차 잠을 깨웠다라고 말합니다. 내일 아침 끌려가 목이 잘리게 될 상황에서도 아주 깊은 잠을 어떻게 잘 수 있었을까요? 물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기도 했겠지만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사건이 벌어질 때만 해도 아직 젊을 때라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체포당해 내일이면 처형당할 것이 확실하고 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에 꼼짝달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처형당하기 전에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맡기는 신앙입니다. 어떤 환경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든 상관없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이 묶여서 내일이면 죽어야 된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늙어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으면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평강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무슨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절망의 사건에 얽매여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죽음이라는 사건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 떠난다라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길을 연다, 길을 떠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를 제목으로 삼은 성경책이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기입니다. 즉 출애굽 사건은 장소의 이동을 말합니다. 애굽에 살다가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간 것이 엑소도스입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죽음은 여기에서 살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소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고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데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 예배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빵을 사기 위해서 월마트를 들렸더니 빵 쉘브가 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 쪽으로 오는 길에 있는 에크미 그로서리 스토어에 들렸더니 역시 선반에 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미 전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호주에서 화장지 때문에 여성들이 서로 욕을 하며 싸우고 코스트코에서 물건을 사려면 문 여는 시간 30분에서 1시간 전에 가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약속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노예처럼 묶여 살던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따라서 죽음 또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살아도 주님 것이고 죽어도 주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두려워하고 염려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 땅의 삶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살아도 주님 것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으며 매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 삶을 맡기는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과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불안하고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 찬 이 세상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복음에 자신의 생애를 거는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일생을 걸고 달려가려면 실제적인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뿐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는 전혀 전에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체험하고 경험할 때 자신의 것이 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조친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강림하시는 것, 즉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해 전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거짓으로 만든 이야기, 소설과 같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그리스 신화가 퍼져 있었는데 신화는 가상의 이야기고 역사성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영광스러운 재림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역사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을 거니셨고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즉 재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역사 속에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관한 진리가 교묘히 꾸며 만든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경험한 일을 기술합니다.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자신이 체험한 변화산 사건을 언급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후련히 영광 중에 산에서 변화되셨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찬란한 광채가 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장차 일어날 영광스러운 재림의 영광을 잠깐 본 것입니다. 마치 극장에서 보여주는 영화의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잠깐이지만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되시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복음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단순히 이론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체험이고 역사적인 실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한다라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간절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또 찾으면 됩니다. 정말 알기 원한다고, 정말 만나기 원한다고, 정말 경험하기 원한다고 간절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간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기도 가운데 세밀한 음성으로, 때로는 환상이나 꿈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위기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보좌를 향해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주님과 영적인 비밀을 쌓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우리 주님은 아주 가까운 미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들을 더 나누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사인들입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모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복음에 자신의 생애를 거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인생을 걸고 달려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흔들림 없이 믿고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여기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할 때 확실한 예언은 베드로가 경험한 변화산 체험보다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 경험을 가장 영광스럽고 황홀한 체험으로 예로 들었지만 이보다 확실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구체적으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우리 신앙의 경험과 체험도 필요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곳을 비치는 등불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까닭은 참된 빛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유일한 진리의 빛, 절대적인 빛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캄캄한 밤에 샛별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등불과 같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 본문에 주의하다라는 말은 그 뜻을 깨닫기 위해 헌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 갈 길을 환하게 밝게 비춰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붙들고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0절, 21절입니다.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우리가 알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인간이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바울서신은 사도 바울이 썼고 본문인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썼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썼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21절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뜻대로 적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썼지만 진정한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설에 풀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입맛대로 풀면 안 됩니다. 요새 맹위를 떨치고 있는 신천지라는 이단이 가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만이 마음대로 푸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 깨달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1.1획도 함부로 다루지 않고 바르게 풀어나가야 됩니다. 말씀은 혼미하고 어두운 인생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다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걸어가야 할 길, 분명한 길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그 길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흔들리고 있고, 정치도 흔들리고 있고, 문화도 흔들리고 있고, 이 땅의 것들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이 시점에도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빛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가기에 힘쓴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